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 앞선 환영식에서 1951년 체결된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거론하면서 양국 간 파괴될 수 없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 목표는 달성됐다면서 양국 간 파트너십은 깨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2차 대전 상대였던 과거사와 관련해 적으로 남는 대신 우리는 나은 선택을 했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초석이며 양국 동맹은 진정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국방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기증한 워싱턴 DC 포토맥강 주변의 벚나무들을 거론하면서 벚꽃 같은 미일 동맹의 유대는 인도태평양과 세계 곳곳에서 계속 자라고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2026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일본 정부가 벚나무 250그루를 새로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회견을 열어 결과를 직접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일 군사력을 조율 통합하는 국방협력 강화 조치가 나올 예정입니다. 주일 미군사령부 현대화, 무기공동개발생산협의체인 방위산업정책조정회의 출범, 미사일방어체계 MD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미일 관계의 성격을 기존의 동맹 보호에서 동맹 투사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가 전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10일 국회의원을 뽑는 22대 총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 등 총 300명을 선출하는 이날 선거의 투표율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 등을 합산해 67%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투표율은 32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현지 시각 11일 새벽 기준 개표가 70% 진행된 가운데 254개 지역구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94곳,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6곳에서 당선이 확정되거나 우세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범야권이 개헌 가능한 200석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장 지지에 따라 당선이 결정되는 비례대표 46석의 경우 11일 새벽 기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39%,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6.42%, 조국혁신당이 22.48% 등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에 대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접근법이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스페인의 방송 유니비전이 9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하고 있는 일은 실수라면서 그의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촉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교전 중단을 선언하고 향후 6주에서 8주 동안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모든 식량과 의료품의 전면적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가자지구에 가한 이스라엘의 폭격이 무차별적이었으며 군사활동도 도를 넘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와 구호단체 직원들의 안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가자지구 중부 누세라이트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14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과 면담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 전 총통을 만난 자리에서 외부의 간섭은 국가와 가족의 재결합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과 타이완인들은 모두 중국인이라면서 해결할 수 없는 원한도 논의할 수 없는 문제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나 군사 개편 방안 등 두 나라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확장 억제 보강과 미한일 3국 협력 등 한반도 안보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가 비핵화 중간 단계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북한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약간의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청진과 선봉, 상지연에는 1cm 정도의 눈소식이 있겠고 저녁에 바람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상 2도에서 12도, 낮 최고는 10도에서 20도입니다. 동해와 서해 앞바람 물결은 0.5에서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고 군사 개편 방안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에서 함재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일본이 10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5분경부터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동맹의 군사 구조를 재편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방산무기 공동 개발, 생산을 평가할 협의체 창설과 우주 탐사 부문 협력, 영내 안보 현안 등을 의제로 다뤘습니다. 두 정상은 오후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설명합니다. 회담에 앞서 오전 10시 2분 바이든 대통령은 질 바이든 여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과 함께 백악관 남쪽 가든에서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를 맞이했습니다. 백악관은 기시다 총리의 도착과 함께 공식 환영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약 30분간 진행된 행사는 19발의 예포 발사와 양국 국가 연주, 미국 육해공군과 해병대 의장대 사열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일본과 미국의 동맹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동맹은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며 기시다 총리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The alliance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s the cornerstone of peace, security.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우정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영대 가장 대담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최한 미한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희망과 가치를 공유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와 나는 두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 간의 기념비적인 동맹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임무를 맡았다며 우리는 함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긴밀하고 강하고 더 효과적인 동맹을 만들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Mr. Prime Minister, you and I have been entrusted with protecting and advancing the monumental alliance
이어 기시다 총리의 파트너십과 리더십, 개인적인 우정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진 답사에서 미일 관계의 발전은 양국의 역사적 협력의 산물이라면서 양국 정상 간의 신뢰관계와 정부 간 협력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인적 교류가 양국 간의 우정을 형성해왔다고 말했습니다.
日米 관계의 발전은 両国の 역사적인 協力の 賜物です.
또한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일본은 글로벌 파트너로서 친구인 미국과 손을 잡고 10년 후 그리고 100년 후의 세계 모습을 바라보며 양국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키면서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의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환영 행사에는 일본 교민 등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양국 정상의 환영사와 답사에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저녁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다음 날인 11일에는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과 미국 필리핀 정상과의 3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사실상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국가 수반이 아닌 행정부 수반인 만큼 미국 정부는 이번 방미를 공식 방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국빈 방문에 준하는 일정으로 기시다 총리의 일정을 구성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국빈 대우 방미는 2015년 아베 신조 전 총리에 이어 9년 만입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확장 억제 보강과 미한일 협력 등 한반도 안보를 계속 강화하게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략 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늘렸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9일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5 회기연도 예산안 심의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 함께 우리의 확장 억제 공약을 보강하고 양자 및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정보 공유와 합동 훈련, 새로운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 그리고 미군 순환 배치 증가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청한 2025 회기연도 예산안은 한반도 내외의 미군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 본토에 가하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를 늘렸고 한국과의 대규모 연합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성국 간 협력 심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 이란, 글로벌 테러 조직을 포함한 악성 행위자들은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안보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란, 북한,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며 이들은 모두 인도태평양과 중동, 아프리카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훼손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방부가 요청한 2025 회기연도 국방 예산안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도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t will help us tackle the persistent dangers from Iran, North Korea, and global terrorist organizations and other malign actors.
오스틴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이란과 북한 그리고 글로벌 테러 조직 및 기타 악성 행위자들의 지속적인 위험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공격을 계속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운 의장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진전은 미국의 이익과 영내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또 북한의 지속적이고 점점 더 공격적인 탄도미사일 연구와 실험은 우리 본토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북한의 대러시화 지원이 두드러지고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의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글로벌 안보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is increasingly complex. The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identifies five key challenges.
이어 2022년 국방전략은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한다며 우리의 추격하는 도전인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의 근거 없는 전쟁을 일으킨 공격적인 러시아 그리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과 이란은 영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전은 서로 연결돼 있다며 이는 당면 위협에 대처하는 동시에 미래의 우발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적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에 8,952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기연도 국방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1% 증강됐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F-35 전투기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예산 등을 줄이고 차세대 요격미사일에 대한 예산도 축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국방 예산은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증강에 대응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3대 핵전력을 현대화하는 데 49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V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가 비핵화 중간 단계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북한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적 언사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면서 중국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라랩 후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한 비핵화 중간 단계와 관련해 북한과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화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랩 후퍼 선임 보좌관은 9일 워싱턴의 외신 기자 클럽이 개최한 미일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 중간 단계에 핵 동결과 미사일 숫자 제한이 포함되느냐는 VOA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랩 후퍼 선임 보좌관은 중간 단계에 대한 언급은 종종 엄격한 군비 통제 측면에서 해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omment about interim steps is often being interpreted in a strict arms control sense of the definition of what interim steps might mean.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랩 후퍼 선임 보좌관은 앞서 지난 3월 한 포럼에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그러나 이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영내와 세계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면 중간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랩 후퍼 선임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신의 중간 단계 발언과 관련해 거기서 분명하게 전달된 메시지는 북한이 테이블에 나와서 얘기하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e message that was articulated there is that we would like them to come to the table and tell us what they want to talk about and we'll be ready to talk.
그러면서 중간 단계 발언은 바이든 정부 내내 밝힌 정책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그것은 우리가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I want to be clear that the comments you cited are totally consistent with the same policy that we have been articulating for the entiret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레프퍼 선임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에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북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의 계산이 무엇인지 아는 척하지 않겠다라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행동과 수사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pretend to know what exactly Beijing's calculation is here. What I will say, though, is part of what I've already articulated is that there are a number of
그러면서 여기에는 연초부터 김정은이 한반도 안팎에서 취할 수 있는 잠재적 행동에 대해 좀 더 위협적 수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포함된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프퍼 선임 보좌관은 중국 정부가 지금 고위급 접촉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는 그들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런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가 논의되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에 대해 특정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보다 광범위하게 영내 방어와 영내 미사일 방어 통합에 대해 추가적인 진전을 계속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 내용을 결산하는 문서들에 미한일 협력 진전과 관련한 내용도 담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We will primarily be focused on bilateral deliverables in our summit with Prime Minister Kishida. But I will say that there will be a few grace notes in some of our
documents. 레프퍼 선임 보좌관은 주로 미일 양자 간 성과에 집중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방과 안보 분야를 포함해 미한일 3국 관계에 놀라운 진전을 보여주는 몇 가지 내용이 공동성명과 설명 자료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국 협력이 강화된 분야 중 하나는 북러 간 협력 증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대한 협력이라며 이는 우리 3국 모두의 심각한 우려 사안이며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프퍼 선임 보좌관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군 지휘 통제 현대화와 관련해 동맹 현대화에 관한 우리의 접근에 대해 10일 얘기할 것이 더 있을 것이라며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데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의 공식 방문 기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태세 강화, 국방비 증액,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노력 등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국방안보 협력 강화, 민간 우주 협력,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 대한 협력 강화, 인적 교류 강화 등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중국의 공식 서열 3위 인사가 이끄는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속에 중국이 북한 관리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우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11일부터 사흘간 북한을 공식 방문합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초청으로 자우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중국 당정대표단이 11일부터 13일까지 조선을 공식 우호 방문한다며 조중 우호에 해 개막식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올해는 조중 수교 75주년이자 양당과 양국 최고 지도자가 확정한 조중 우호의 해라며 중국이 초청에 응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양국 우호의 해 개방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양국의 깊은 우위와 양국 관계에 대한 중국의 고도의 중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자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과 정부 대표단이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방문의 구체적 목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우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평양을 방문한 중국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입니다. 북중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분야별 협력을 확대하고 고위급 교류도 늘리는 양상입니다. 작년 12월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해 순 웨이둥 외교부 부부장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 외사 판공실 주임과 만났고 지난 1월엔 순 부부장이 북한을 방문해 박 부상과 다시 회담했습니다. 김성남 국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은 지난달 21일 중국을 방문해 공식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5위인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겸 중앙판공청 주임을 만났습니다. 자우위원장의 이번 방북은 단순히 북중 우호의 해를 기념하는 의례적 행보를 넘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준비하는 차원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한일대 북중러라는 진영구도 속에서 북중이 교류를 늘리고 전략적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정상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북중이 지난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크게 강화된 북러 관계와의 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최고 지도자 간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유인하기 위해서 북중 관계를 올해 좀 발전을 시킬 거고 그러한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한다면 북중 경제협력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중 정상회담은 2019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난 뒤로 5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편을 들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진행되고 있는 북러 밀착에 일정한 거리두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국이 북러 밀착을 의식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이번 자우위원장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경제협력 확대 등을 카드로 북한의 대형 도발을 자제시키는 정세 관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중국이 한반도 상황 악화를 원치 않는다며 북한이 미국을 직접 자극하는 전략 도발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전략적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이제 전략적 소통을 하면서 정세의 뭐 안정적인 관리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움직임을 이제 보일 거고 그런 부분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의식한 행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 나름대로 중국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미국에 보여줄 필요도 있는 거죠.
이런가 중국은 4년여간 중단됐던 한일과의 3국 정상회의 재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일본, 중국 정부가 5월 하순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며 정상회의 개최 일정이 오는 26일에서 27일 전후로 검토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경제난이 심각한 가운데 미국과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중국으로선 북러 밀착의 편승에 미한일대 북중러 구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기엔 부담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장 박사는 중국이 북중러 삼각 연대틀보다는 북중, 중러 양자간 협력에 주력하면서 한일과의 관계까지 포괄하는 지역정세 관리에 나서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부의 경제부터 자기들 발등에 떨어진 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하면 그렇게 푸틴, 김정은과 함께 시진핑이 손잡고 만세를 부름으로써 세를 과시하기보다는 적절하게 북러, 중러, 북중 뭐 이런 식의 관계들은 유지하되 중국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 일본까지도 정세를 관리하려는 이런 맥락들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신냉전 외교를 지렛대로 미국과 맞서고 있는 북한으로선 한중일 정상회의에 불만을 가질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연내 있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고 지난 1월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에게 이른 시일 내 북한을 방문할 용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말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이 평양을 방문해 푸틴 대통령의 방북 사전 점검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할 것 같고 그러나 뭐 중국이 그렇다고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상쇄하는 효과는 그 외교적 데미지를 상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인들의 신냉전 외교의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푸틴의 방북이거든요.
한편 자오위원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의 방북에 앞서 중국 예술단 300여 명이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중 친선회의 개막식 합동 공연에 참가할 중국 예술단이 지난 6일과 9일 평양에 도착했다며 중국의 관록 있는 예술단체들과 명배우들을 망라하고 있다고 10일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와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방위산업협력은 앞으로 한국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콜라스 세첸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석좌는 9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 협력이 해양 영역에서의 중국의 독단적 행동과 강압에 의해 확실히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세첸이 석좌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고 미래에도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미일 등 양자동맹의 협력 분야 확대뿐 아니라 미래의 영내 번영을 보장하는 안정을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we're seeing now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is an attempt to expand the areas of cooperation.
세체니 석좌는 또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 지역 안보를 위한 일종의 공식적인 다자 기구를 설립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이것은 압력에 대한 대응이며 국제 규범에 대한 도전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는 규범을 지키고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China will argue that the United States is destabilizing the region by trying to contain China and trying to establish some kind of
세체니 석좌는 또 중국의 강압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은 국방력과 미국과의 동맹,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략이자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채택한 전략이며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가 점점 더 강압을 통해 지역 역학을 주도하려고 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전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at was the strategy of former Prime Minister Abe Shinzo. It's a strategy that's been picked up by the US and other countries and it's a strategy that is going to be
세체니 석좌는 미일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과 관련해선 양국은 방위산업 기반이 튼튼하게 연결돼 있어야 향후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은 탄약 비축 등 강력하고 탄력적인 국방 관련 공급망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체니 석좌는 미일 간 방위산업 협력이 한국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모든 성명의 주요 주제는 3국 간 안보협력 제도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기적으로 이런 전략을 발전시키려면 3국 간 방위산업협력이 그 일부가 돼야 한다며 이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지만 동맹협력 강화 차원에서 미국과 동맹들이 노력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If you think back to the Camp David trilateral summit of August 2023, the main theme across all of the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도 한국과 논의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 석좌는 조선업을 예로 들면서 현재 미국은 생산에서 뒤처져 있다며 선박 건조라는 특정 분야는 일본과 한국이 모두 뛰어난 분야인데 해군 함정뿐 아니라 일반 상선 생산까지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여 석좌는 그러면서 미국이 어느 한 국가, 이 경우엔 일본인데 일본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며 이미 미국은 한국과 방위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Right now the US has fallen behind in terms of its production. So one particular area is in shipbuilding and that's something that both the Japanese and South
여 석좌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일본, 한국 등 동맹과의 방위산업 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 석좌는 이제까지는 미한일 3국 협력이 경제 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최근엔 방위산업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은 무기 수출에 있어 한국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So I know the focus has been on economic security, but there's recently been just increasing attention to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여 석좌는 또 미한일 3국이 중국과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초기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지만 올해 한국 총선과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허위 정보 유포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은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과 중국, 러시아, 북한의 전략적 전술적 공조 강화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협력 확대와 기여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10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한국과의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주변국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와 위협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진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억압하는 북중러 연대에 대항하는 역내와 세계적 노력에 한국이 더 광범위하고 깊이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는 유일한 제약은 한국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제약이라고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신호는 한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 나토, 일본, 호주 등과 함께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만 한국 내에서는 한국이 이러한 관계에서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이는 워싱턴과 불협화음을 내는 메시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프로지스톱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일 방위산업협력이 한국으로까지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 동맹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로 한국도 포함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direction is in the direction in terms of alliance cooperation is moving forward and over time may actually include South Korea.
프로지스탑 석좌는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3국 협력과 관련해선 그 출발점은 이미 봤던 것처럼 동맹에 기반한 국방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3국 협력은 전진하고 있고 특히 합동 순찰, 연합 훈련 등 동북아에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보게 될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이 같은 협력이 지속되려면 중국의 강압과 위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투자 및 무역 요소를 개선하지 않는 한 아시아 동맹 및 파트너들이 경제적 필요 때문에 다시 중국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은 아시아 파트너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무역 및 투자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아시아 동맹과 파트너들도 워싱턴의 최고위 관리들에게 이 점을 자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지난 30년간 중국을 상대로 기록한 적자가 200억 달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대중국 무역 수지 흑자를 갱신해온 한국과는 달리 수출 없는 구걸 경제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 적자액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뷰에가 중국 해관총서와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북중무역 수지 자료를 살펴본 결과 199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30년간 북한의 대중 누적 적자액은 222억 7,21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 수지는 두 나라의 수출과 수입액을 비교해 수출이 많은 경우 흑자, 수입이 많은 경우 적자로 기록하는 개념입니다.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 채 이 기간 200억 달러가 넘는 누적 적자 성적표를 남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994년 2억 2,530만 달러의 적자액을 기록한 이후 연간 2억에서 7억 달러대의 적자폭을 유지하다 2008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적자 규모는 특히 2017년부터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 2017년엔 16억 7,736만 달러, 2018년 20억 달러, 2019년엔 23억 달러로 불었습니다. 이 시기에 대폭 강화된 국제적 대북 제재로 석탄과 의류 등 북한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금수 조치가 시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양국 간 무역이 크게 감소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북한의 대중국 적자액이 1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지만 예년 수준의 무역액을 회복한 지난해부터는 다시 적자액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2023년 17억 3,784만 달러는 북한이 중국을 상대로 기록한 역대 적자액 중 세 번째 규모입니다. 중국 경제에 종속된 채 30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북한과 달리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매년 흑자를 기록해왔습니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23년까지 매년 수백억 달러의 대중 무역 흑자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무역 수지 누적 흑자액은 1조 달러가 넘습니다. 다만 한국 관세청 자료는 한국이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3년 한국이 약 120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고 밝힌 중국 해관총서 통계와 달라 주목됩니다. 이 같은 차이는 일부 수출입 품목과 중국 일부 지역과의 무역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는지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적자 혹은 흑자 여부와 관계없이 한중 무역은 북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South Korea probably trades in a week more than North Korea trades in a whole year. So if you think about it, exports is the way to pay for the imports. South Korea has
브라운 교수는 한국의 일주일간 무역액이 북한의 1년 무역액보다 많을 것이라며 수출액을 수입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생각할 때 한국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기록한 막대한 수출 흑자액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이를 감당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북한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교역을 거의 하지 않는 만큼 중국과의 적자는 거의 전 세계에 대한 적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대한 북한의 무역 의존도는 매년 95%를 상회합니다. 반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 비중은 전체 무역액의 20%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무역 총액은 3,100억 달러로 지난해 북중 무역액 22억 9천만 달러의 140배에 달합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다른 정상적인 국가처럼 수출입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날 북한은 완전한 자립을 원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today is sounding like it wants to be completely self-reliant, and they're not, you know.
이어 이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구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출을 하지 않다 보니 어디에선가 식량을 구걸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수출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북한 정권은 사이버 공격이나 해외 노동자들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야 하는 실정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재무부 부장관이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북한 정권의 불법 자금 탈취 및 세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 등의 불법 금융 행위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컨더리 제재 등 도구가 필요하다며 의회에 입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리 아데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북한은 국가가 후원하는 수많은 복잡한 사이버 강탈 행위를 통해 불법 수익을 획득하고 세탁하며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DBRK, which through numerous complex state-sponsored cyber heist is able to acquire, launder, and store illicit revenue.
아데모 부장관은 9일 미 상원 은행 주택 도시 문제 위원회 불법 금융 및 제재 회피 대응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러한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믹서와 같은 익명성 강화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거래자를 활용해 경화를 획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디에무 부장관은 또 테러리스트 그룹과 기타 악의적 행위자들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단체뿐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 같은 국가 행위자들도 가상 자산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we take steps to cut terrorist groups and other malign actors off from the traditional financial system, we ar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the
ways that 부장관은 개인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신원을 숨기고 암호화폐 생태계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은 언젠가 이를 경화로 전환해 부당 이득을 얻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ways for people and for entities to hide their identity and to move money illicitly through the crypto ecosystem.
이러한 행위자들을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들이 미국에 기반을 두지 않거나 관할권이 없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의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term sheet calls for three things. First, is the introduction of a secondary sanctions tool targeted at foreign digital asset providers.
아데예무 부장관은 테러 및 기타 불법 행위자를 차단하기 위해 먼저 불법 금융을 조장하는 해외 디지털 자산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제재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핵심 활동 행위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장해 기존 당국을 현대화하고 공백을 메우는 데 중점을 둔 개혁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인 역외 암호화폐 플랫폼의 관할권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상원 은행위원장인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의원도 이날 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s hacked, stolen, laundered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crypto, a strategy to avoid sanctions.
브라운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 하마스와 같은 테러 단체들이 암호화폐에 눈을 돌리는 것은 과대광고에 현혹됐기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북한이 수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해킹, 탈취, 세탁한 것은 제재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플랫폼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칙을 따르도록 해야 하며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불법 금융 단속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위협과 암호화폐 탈취 및 자금 세탁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4일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사이버 위협 관련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1718위원회 패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7건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했으며 북한은 7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의 행위를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지장을 초래하며 파괴적이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부각시키고 규탄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행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은 사이버 공격 사실과 암호화폐 탈취를 부인하며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과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중국 정부의 탈북민 처우에 문제를 제기하며 유엔 난민기구와의 면담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에서 구금과 강제 송환 사례가 생기면 미국이 살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9일 중국 내 열악한 탈북 난민 상황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 정부에 유엔 난민기구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9일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잃어버린 북한 인권 기반 되찾기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중국이 지난달 제네바에서 북한의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이뤄진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하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이 강제 북송됐을 때 겪는 고문과 학대의 유형을 매우 상세히 기록한 400쪽 분량의 COI 보고서를 다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유엔 난민기구 UNHCR이 북중 접경 지역까지 접근해 해당 개인, 즉 탈북민이 실제로 망명 희망자인지 난민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one of the easiest ways to deal with this is for the PRC government to allow UNHCR access up to the border region where they could do
아울러 누군가 구금돼 있거나 강제 송환된 사례가 있을 경우 미국 정부에 언제든지 알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맡을 것이라며 미국은 정기적으로 중국과 다른 정부들의 탈북민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또 북한 내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가한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해 우려하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등 3대 악법의 시행, 공개 처형의 증가, 이동의 자유에 대한 통제 강화, 식량 유통 시스템의 재중앙화, 더 많은 감시 기술의 사용 등 주민들에 대한 감시 강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For inst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three evil laws and reports of increasing public executions, greater controls on freedom of movement.
터너 특사는 이러한 북한 정권의 방화벽에 대응해 정보 유입과 새로운 기술을 지속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해 아직 낙담하기 이르다며 지난 수십 년간 북한 주민들을 위해 노력해온 탈북민 공동체, 인권운동가, 기타 활동가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전 세계적 관심사로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이 나서는 것을 보면서 힘을 얻고 도전을 받으며 설레었다고 밝혔습니다.
I've also been encouraged and challenged and excited to see a new generation of leaders stepping up to help elevate the human rights.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제임스 히넌 유엔 서울 인권 사무소장은 우리는 국경이 강화되는 것을 보았고 휴먼 라이츠 워치에서도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우리가 가진 정보는 이것이 의도적인 행동이며 이 나라의 제사회주의화와 관련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We've seen the fortification of the border. Human Rights Watch did a report on it as well. the information we have that this is a purposeful act and that
희난 소장은 이런 현상을 신발이 필요하면 정부에 가서 신발을 받으면 되지 중국에 가서 일하고 돈을 가져오지 말라는 지시에 빗대 상황이 조만간 회복될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면서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ICC can't be put off the table. It has to be constantly reminded that there's possibly a referral to the ICC by the Security Council, even if it's a modest chance.
그러면서 올해 공개 토론이 열리면 모든 회원국이 지난번엔 거론하지 않았던 ICC 회부를 언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걸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청진과 선봉과 삼지연은 1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북한 전역으로 바람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상 2도에서 12도, 낮 최고는 10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많이 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상 10도, 낮 최고 19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4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흐리거나 구름 많고 바람도 많이 붑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9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19도입니다. 자강도 흐리고 비 내립니다.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14도. 강계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15도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그리고 강원도와 함흥은 오후에 가끔 비 내립니다.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18도. 함흥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8도입니다. 함경북도 오전까지 흐리고 비나 눈 내리다가 그칩니다. 바람은 종일 많이 불겠습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12도. 김책은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6도입니다. 양강도 흐리고 비나 눈 내리다가 해산과 김영권 지역은 오후에 눈과 비가 그칩니다. 해산의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7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0도입니다. 동해상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2.5m까지 일겠고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m, 먼바다 2.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 앞선 환영식에서 1951년 체결된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거론하면서 양국 간 파괴될 수 없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 목표는 달성됐다고 밝히고 양국 간 파트너십은 깨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2차 대전 상대였던 과거사와 관련해 적으로 남는 대신 우리는 나은 선택을 했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초석이며 양국 동맹은 진정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국방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본이 기증한 워싱턴 포토맥강 주변의 벚나무들을 거론하면서 벚꽃 같은 미일 동맹의 유대는 인도태평양과 세계 곳곳에서 계속 자라고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2026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일본 정부가 벚나무 200 그루를 새로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회견을 열어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일 군사력을 조율 통합하는 국방협력 강화 조치가 나올 예정입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 현대화, 무기 공동개발 생산 협의체인 방위산업정책조정회의 출범, 미사일 방어체계 MD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미일 관계의 성격을 기존의 동맹 보호에서 동맹 투사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가 전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10일 국회의원을 뽑는 22대 총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 등 총 300명을 선출하는 이날 선거의 투표율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 등을 합산해 67%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투표율은 32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현지 시각 11일 새벽 기준 개표가 70% 진행된 가운데 254개 지역구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94곳,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6곳에서 당선이 확정되거나 우세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당 지지에 따라 당선이 결정되는 비례대표 46석의 경우 11일 새벽 기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39%,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26.42%,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2.48% 등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에 대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접근법이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스페인어 방송 유니비전이 9일자로 보도한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하고 있는 일은 실수라면서 그의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촉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교전 중단을 선언하고 향후 6주에서 8주 동안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모든 식량과 의료품에 전면적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이 무차별적이었으며 군사활동도 도를 넘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와 구호단체 직원들의 안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가자지구 중부 누세라이트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14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과 면담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 전 총통을 만난 자리에서 외부의 간섭은 국가와 가족의 재결합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과 타이완인들은 모두 중국인이라면서 해결할 수 없는 원한도 논의할 수 없는 문제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이 언급한 외부의 간섭은 일반적으로 타이완에 대한 미국 등 서방국들의 무기 판매 등 지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마 전 총통은 시 주석에게 타이완과 중국 간 긴장이 많은 타이완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이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